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시련과 씨름하다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많은 또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일부 때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삶의 50대, 60대 또 70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과 시련들, 또 고통과 씨름하게 되죠.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스피차 넘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다루는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재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많은 영화 중에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도 있고 흥행에 실패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두 영화가 있는데요. 마티 스콜세지 감독이라는 이 감독이 1998년에 제작을 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98년에 제작을 했는데 4년, 꽤 시간이 지난 2002년에 한국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이 영화는 잘 모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단체로 영화를 관람하기도, 저도 단체로 관람을 했었는데, 단체로 관람할 만큼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4년에 멜 깁슨이라는 배우 겸 감독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지금도 많은 동영상들에 이렇게 섞여서 그 모습을 보는 장면들 아마 여러분 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두 영화가 한 영화는 흥행에 아주 많은 성공을 하고 한 영화는 실패했습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 최후라는 영화가 많은 나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상영 금지가 될 만큼 흥행에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작할 당시에도 악마의 필름이다 할 정도로 아주 많은 혹평을 받았던 영화가 바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왜 실패를 했냐면 어떠한 장면, 이 지나친 상상이 담겨 있는 한 장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이 영화 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 소녀는 자신이 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아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마시고, 스스로 메시아라고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철회하고 행복하게 아주 평범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한 소녀의 천사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생활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잘 살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동침하는 아주 선정적인 장면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영화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의 결말이 아니라 그런 상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최후의 그 유혹을 이겨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영화가 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입니다. 또 다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의 그 순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그 순환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아주 굉장히 많이 보고 아주 호평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영화를 통해서 한 언론인이, 기독교 방송 언론인이 이런 이 평론을 실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평론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평론가가 이렇게 이 글을 다 썼습니다. 현실적으로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다가오고 있는 물질, 명예, 쾌락 등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다소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무의식이 혹시라도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볼 일이다. 이런 평론을 게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고난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니면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은 고난보다는 유혹에 대해서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 많은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고난보다는 유혹에 직면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고난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이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것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유혹에 대해서 외면하려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저는 이 평론가의 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당시에 우리가 야고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쭉 봐왔지만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때의 당시는 고난과 유혹이 둘 다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기록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 믿음을 포기만 하면 믿지 않고 포기만 하면 부귀영화도 얻을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야고보 시대였습니다. 고난과 유혹에 대해서 둘 다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시대였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과 이 유혹 둘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 시험이라고 단어 붙여지는 이 많은 이 구절들 속에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꼭지를 담아서 한번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13절을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이 원어는 두 가지의 뜻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대부분의 이 시험 이야기는 대부분 테스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시험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다른 의미, 유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유혹의 의미가 더 문맥상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자 유혹이라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험이란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자, 유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아들과 딸로 가장 귀한 것으로 자신을 드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구원해서 이탈하도록 넘어뜨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유혹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누군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분도 넘어뜨리려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 있는 유혹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누가 유혹하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짓인 것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멸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짓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짓을 합니까?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 유혹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계속되는 이 유혹의 미끼는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주변에 널려 있고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유혹은 절대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아, 이것은 누가 한 것이라고요? 사탄 마귀가 한 것이라. 나를 영원한 멸망길로 이렇게 내 앞에 미끼를 두었구나. 그러니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거절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유혹,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 미끼가, 이 유혹의 미끼가 와 있으면 첫 번째, 못 본 척 합니다. 못 본 척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면 아, 아니야. 그리고 못 본 척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본 척 한다고 그게 안 보여집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을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른거리고 보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못 보는 것은 언젠가 보게 됩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혹의 미끼를 먹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 마귀를 영원한 구원에서 탈락시키는 것,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과 유혹의 미끼이기 때문에 우리 결코 그것에 그냥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유혹이 있으면, 미끼가 있으면 반응을 안 하면 되는데 반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무엇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까?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자, 역시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끼를 물다. 낚시용어입니다. 미끼를 물다. 이것이 바로 미혹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혹이 앞에 있으면 안 물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끼가 있으면 안 물면 되는데 미끼를 뭡니다. 왜 물까요? 무엇 때문에 물까요? 바로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유혹되고 미끼를 물게 된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낚시의 용어니까 낚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자, 미끼를 이제 걸어서 던집니다. 그것이 이렇게 만든 것이든지 아니면 뭐 지렁이나 이런 것 어떤 생물이든지 겁니다. 걸어서 던지죠.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것, 반응할 만한 미끼를 걸어서 던집니다. 자, 이 물고기, 미끼인 줄 알고 물고기가 물겠습니까? 안 물겠습니까? 아, 낚시 안 해보셨나요? 미끼를 물죠. 미끼를 뭅니다. 왜 뭡니까? 미끼인 줄 모르니까 무는 거죠. 그것이 아마 미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물겠습니까? 물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의 물에는 이 눈에는 이 미끼가 진짜 먹음직스러운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버리는 거죠. 자, 물면 어떻게 됩니까? 물면 죽습니다. 끌려오지 말아야 할 곳에 끌려 올라오게 되죠. 어디로요?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좀 달리 해볼까요? 자, 이제 미끼를 문 이 물고기가 끌려 올라오다가 이 미끼가 이렇게 살짝만 걸쳐있기 때문에 그냥 쑥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물고기는 살았죠. 유유히 헤엄쳐서 도망갑니다. 자, 도망가는 이 물고기가 다시 미끼를 던졌을 때 물까요? 안 물까요? 안 물까요? 물까요? 대부분 뭡니다. 희한하게 낚시꾼의 바늘에 또 걸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물 것 같지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대부분 한 번 이상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난 한 번도 유혹에 당한 적 없어. 나 한 번도 이 미혹당해서 넘어가 본 적 없어. 아마 쉽게 편하게 얘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갖가지 유혹에 반응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미끼를 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즐겁으니까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하니까요. 그것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알면서도 미끼를 물어버립니다.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우니까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런 경험으로 미끼를 두세 번 물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역시 미끼를 또 뭅니다. 안 물 것 같죠? 또 물어버립니다. 또 뭅니다. 여러분 붕어의 지능을 아시죠? 붕어의 지능. 붕어가 미끼를 물다 놓쳐서 풀려났다고 해도 또 미끼에 물려 넘어갑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여지죠. 붕어 대가리. 붕어의 지능은 3초입니다. 3초. 3초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면 죽는데 그래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미끼가 걸려 있을 때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많은 요소라는 거죠. 유혹이 있을 때마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물리쳐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이 세상이 주는 유혹들, 사탄이 주는 유혹들, 마귀가 주는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미끼를 물었습니다. 자, 미끼를 물면 뭐 한다고요? 죽습니다.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미끼를 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삶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죠. 영원한 멸망,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미끼를 물어서 세상 속으로 넘어가면, 잡히면 죽는다고 그랬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미끼를 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고 집니다. 또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책임을 전가하면 영원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면 어떤 일에 반응을 하냐면 핑계를 댑니다. 넘어지면 핑계됩니다. 좋은 예가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자, 아담이 넘어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졌을 때 뭐라고 이 변명을 댑니까? 하나님이 주신 누구에게요? 하와가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죠. 핑계를 댑니다.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했다고요? 저 뱀이 했다고요. 그래서 저 넘어졌어요. 제가 먹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미끼를 문 사람이 잘못인데 미끼를 던진 사람도 물론 잘못입니다. 미끼를 던진 사탄도 잘못이겠지만 미끼를 그걸 덮어문 우리의 잘못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는 바로 이 미끼를 계속 던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미끼를 계속 던집니다. 유혹합니다. 미끼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단은 그게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요. 욕심에 이끌려 미끼를 문 내가 잘못이지 그 미끼를 던진 사탄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게 존재니까요. 외부의 요인이 미끼를 물고 죄를 짓는 죄를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이 주장하셔서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에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을 이끄심을 우리가 놓쳤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혹에서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는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속의 욕심 때문에 유혹이 넘어진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욕심에 이끌려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성령에 주시는 성령께 이끌리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반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죄악을 행하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제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야. 그렇게 하면 미끼를 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죽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야. 성령이 우리를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의 본성에서 이끌려서 마음을 본성대로 자꾸 하려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이죠. 해도 돼. 남들 그렇게 다 살아. 남들 그렇게 다 말하면서 살아. 남들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 예수 뭐 그렇게 불편하게 믿어. 선교 이 무더운 더위에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는 영덕 울진 한번 제가 가보니까요. 5시간, 6시간 꾸불꾸불 가더라고요. 외길이더라고요. 물론 지금 뭐 고속도로 뚫려서 한 3시간 정도는 가까워졌다고 말을 하지만 시골은 시골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선교를 해. 아이들 데리고 들차 없고 유모차 끌고 어떻게 가서 선교를 해? 말이 돼? 뭘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어? 대만? 굳이 뭐 대만까지 가. 한국에도 할 때가 많은데 뭐 그렇게 어렵게 돈을 들여서 십자가 지고 혼자 잘난 척 하지 마.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어. 평범하게 예수 믿는 것이 적당히 믿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마의 유혹으로 속삭일 때가 많습니다. 자, 두 사이에 무엇을 따라가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며 따라가는 것.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마음, 성령이 이끌리시는 그 마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표어가 있죠.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그런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도움받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유혹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당하면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오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유혹이 믿기에 덥석 물렸어요. 제가 하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덥석 물고 말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돌이키고 싶습니다. 다시는 물리지 않고 싶습니다. 저 믿기에서 물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유혹에 넘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에게 와. 회개하면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17절 두 번째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1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그 앞서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라고요?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끼를 물면 행복할 것처럼 악마의 속삭임에 뭐하라고요?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끼는 가까이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미끼가 널려 있습니다. 미끼를 물면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은 유혹에 반응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끼가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끼를 물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 주겠다고, 너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미끼를 물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믿고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그 좋은 것으로, 각각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어떻게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좋은 것들이고 좋은 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모든 영광들이 다 누구로부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잘남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다면 사탄의 유혹에서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위에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혹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것으로 다 부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하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뭐하라고요?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미끼를 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서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 사탄의 유혹에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사탄의 유혹에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모든 유혹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번 유혹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던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있습니다. 누구?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 119편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요?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시험이 안 옵니까? 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반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찬양, 말씀에 기반되어지지 않는 봉사와 헌신은 결국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다가 자꾸 시험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 때도 여러분 선교 때 제일 많이 힘든 게 뭐냐면 관계가 깨어지더라고요. 선교를 하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도구들 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어떤 것이냐면 이 무더위 속에 아니면 이 추위 속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 내뱉었던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그 모든 사역의 물거품이 되는 경우들도 심지어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방패가 되고 말씀이 검이 되어서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유혹이 올 때 의지만 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이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아야지 라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만 가지고는 유혹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만 가지고 자기의 삶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마음으로 가질 때에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를 그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이겨내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단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수요일에도 이곳에 오는 이유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무엇에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죠. 그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무엇하는 것입니까? 씨름해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미끼를 덥석 물지 않는 것이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씨름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가오는 유혹 속에 이 미끼를 던졌었던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씨름해야 합니다.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해야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싸움. 그래서 이 씨름하다가 결국은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도뼈가 끊어졌죠. 야곱이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인생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시험하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으면 상처는 아뭡니까?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습니다. 근데 봐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나를 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나를 봐. 40에 가만 내도받고 죽을 뻔한 위기에 수없이 많은 나의 수많은 이 상처를 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에서 씨름하면서 그 씨름 속에 말씀으로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사단의 공격에 상처는 받을 수 있으나 뭐합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김의 싸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부귀 영화 물론 좋습니다. 잘 버십시오. 명예 좋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욕심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에 방해된다면 과감하게 절연하고 잘라내는 법. 그래서 진리를 따라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법, 그 씨름을 다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씨름하며 하나님 결국은 이김의 전쟁 하겠습니다. 이김의 싸움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려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시련과 시험과 유혹에 넘어